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 그 사이를 광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세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이제 약속의 땅까지는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출발 안 한 상황은 아닌 그 중간에 낀 상태, 중간에 딱 낀 요 상황이에요. 요 낀 상황이 실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순례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예수를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다라는 그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에는 다다르지 않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광야 백성의 모습,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광야교회라고 불렀던 이 광야교회의 모습이 실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또 이러한 순례자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짧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세팅에서도 하나님은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40년 동안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바위를 깨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걸어갔던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총집합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실은 광야교회를 오늘도 재현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세계 각국의 역사의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라틴 아메리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서도요, 무슬림이 팽배하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있는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광야의 시대에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광야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 낀 광야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바로 그 낀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세팅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충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딪힘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 이 충돌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씨름 선수였습니다. 안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씨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코치 밑에서 배웠던 그 씨름이에요. 만약 그때 했으면 강호동화가도 한번 붙어볼 만한데, 씨름을 하면서요 코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상대방의 덩치 큰 거 보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덩치 큰 게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씨름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씨름을 할 때요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딱 모래판에 앉아서 선수들이 삿발을 잡을 때, 그때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삿발을 잡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어깨 있지 않습니까? 어깨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부딪히냐면 상대방의 어깨를 딱 부딪힙니다. 그럼 감이 딱 와요. 아, 지겠다. 네. 아닌데 어깨를 딱 넣는데 이게 쑥 들어가면 이번에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충돌이 있어야 자기의 현주소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했던 이 낀 상황, 충돌, 이 광야 생활의 컨텍스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모자란 부모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하나님의 용광로가 바로 어디냐면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조차 참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못된 백성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가.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는 가게 하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받고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 가시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면 하나님 우리도 아예 처음부터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주의 은총을 버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다는 그 선밀이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시고 여기 남겨두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면 무엇합니까?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마다 단 그런 것들을 먹고 풍요를 누린 듯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윤택함,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계시던 그 어떤 드림이든지 간에 그 땅에 우리가 도착한들 그것을 이룬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찾는 그들의 아이덴티티, 왜 그들이 선민이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이 있을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에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 즉 땀방울 흘리는 모든 일들, 하다못해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일, 우리가 운전하는 모든 그 일들까지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 주소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다 딱 일구고 놨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목이 곧은 모습의 백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 어디다요? 딱 그 광야의 길 내다 놨더니 드디어 그들의 목이 곧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기치를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기억할 것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했냐면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어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들이 기억할 일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을 그들이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기막힐 노릇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파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생선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 그 부추가 기억나고 그 마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곳에 가시면, 뭐 베이케이션이나 그런 데 가시면 그 아름다운 자연이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정말 배터지게 맛있게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남자분들은 먹는 게 많이 생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 베이케이션에서 갔다 와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두말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캠핑을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딱 텐트의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시원한 공기요. 아주 상큼하고 상쾌한 그 공기가 너무나 기억이 난대요. 자연을 즐긴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난 뭐가 기억이 날까? 아침 저녁으로 잡아먹었던 그 송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값없이 낚는 그 송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나의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끄집어내셨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목이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욕구가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은 이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desire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구들. 그런데 이 마음이 변질돼서 나쁜 것을 갖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광야교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망각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그것에만 꽂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꼿꼿이 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실은 신앙의 눈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그 땅이 어딘지를 아는 이 전체의 그림을 항상 우리 삶 속에 놓고 살아가야 우리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전체적인 삶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들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나를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근데 이 18절과 20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좀 내용이 길지만 이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물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세요? 그 코에서 고기 노린내가 날 정도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기는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곱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도 주고도 또 좋은 것으로 늘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독생자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해요? 맛보래요. 딱 찍어서 먹으면 이게 된장인지 간장인지 알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개념이나 관념, 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직접 맛보고 테이스팅할 수 있고, 아,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며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죄의 습성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 먹었던 그 마늘과 파맛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발견하며 동시에, 아, 내가 목이 굳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내 것만을 그렇게 주장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서 멀어지면서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야 하는 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으면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된 거예요. 번아웃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요, 그 마지막 소진되는 그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형제를 향하여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태질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실은 그것은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과 29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영감을 허락하셔서 그 70장로들도 무엇을 했냐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예언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건 잠시였어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모세만 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엘닷과 이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쫄 모세한테 옵니다. 모세여, 보십시오. 엘닷과 메닷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치십시오. 저희들을 치십시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마지막 절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도 밝히 드러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리더들의 현주소도 여실없이 드러나는 게 광야입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대항하고 똑같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영적 현주소도 우리가 밝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한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세팅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딱 어느 한 구석에 팽개쳐 놓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대신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붙잡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집어넣고 적용해야 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엑설사이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시점 가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언제 이 능력이 되냐면 정말 스트러글하고 어려워하는 그 광야길에서 이 복음을 그 상황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정말 불친절한 그 점원을 만났을 때 상당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샵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점원이 되게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이불을 거스러 주는데 그냥 눈도 안 맞추고 탁 그 위에다 탁 놓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복음을 넣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복음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적용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실 때나 아내를 대하실 때나 가족들을 대할 때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얹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대입해야 되냐면 거기다 복음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괜히 텃세 부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그 동료들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마음 졸이고 상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거기다가 무엇을요? 복음을 대입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신앙 생활하시면서 겪을 법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봉사의 현장이든지, 여러분이 구역 식구로 만나는 그 구역의 현장이든지, 혹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현장이라든지 충돌의 현장이든지, 무엇을 집어넣어요? 이 복음을 집어넣고 여러분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모든 상황, 어떠한 일에도 다 넣어 적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충돌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부딪힘의 현장 가운데 계신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혹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늘 기도의 용사로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